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5장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아버지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뿐입니다.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습니다. 곧 성령과 그분이 받으신 세례의 물과 그분이 당하신 죽음의 피입니다. 이 셋의 증언이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훨씬 믿을 만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해주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증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해주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청한 것은 이미 모두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의 지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롭지 못한 일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가 다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니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온 세상은 악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이여 거짓 신들을 멀리하십시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20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 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날이었다. 이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때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 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었다. 몇몇 사람이 예수를 잡고 싶어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무교병과 누룩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는 유월절로 시작하여 곡식의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순절과 함께 큰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로 모든 농사를 완료하고 거둔 곡식을 보관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해의 농사를 끝내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해의 풍년을 위한 기원의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축제를 시작하는 날부터 제사장들과 참가자들은 주로 물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를 매일 잘라다가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두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수문을 통해서 들여와 제사장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전제로 부은 다음에 그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면서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은 일곱 번을 돌고 바닥에 버드나무 가지를 치면서 잎사귀를 모두 떨어뜨리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목청껏 낭송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농사하는데 부족됨이 없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열망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며 백성들의 목청껏 외치는 시편 낭송 소리와 함께 소란한 분위기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전체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요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장막절이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자신에게 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하라고 소리치신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살아 존재하는 것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첫 번째 요소는 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성령이라고 하는 데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시는 선언입니다. 첫 번째로는 37절에서 39절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초막절 절정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요란한 군중들의 주목을 끌 정도의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육신적인 보다 나은 내년의 넉넉한 비로 인한 풍성한 소출의 약속을 스스로에게 주문하듯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는 시편 118편 25절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잔치의 끝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하반절인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가진 일들에 목말라 있고 자신의 목표에 성취에 목말라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이룬다고 해도 또 다른 목마름이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초청이 어떤 한정된 초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은 비단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심으로써 그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 없이 이 귀하고 풍성한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실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8절 하반절의 선언은 육신적인 배가 아니라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원케 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깊은 데서부터 주어지는 생수 같은 성령의 시원함은 모든 안타깝고 답답한 것을 해결하고도 남음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9절인데 덧붙여 해설을 하고 있지만 장차 완성될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예수도의 희생을 믿고 힘입는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도의 이 약속이 완성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를 확인해 주는 선언이 바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언약의 확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도 요한사도는 시간적인 해설을 붙이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9절 하반절에 즉 예수도께서 성령과 함께 계심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주님과 계시는 성령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약속은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해설되지 않은 말씀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즉 성령이 아직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오시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기도를 뵙고자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23절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죄에서 인류가 자유케 되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주님을 말하면서 희생을 통한 영광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40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으로 마실 수 없는 자들의 혼란입니다. 예수도의 이 선언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생수인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증거되는 말씀을 책잡고 그 말씀에 대항하는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0절인데 이스라엘에는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둔 요단강 동편에서 예언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한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41절 42절에 이 말씀을 간추려 보면 앞에서 말한 사람이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갈릴리 사람은 아니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기로는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출처를 오해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도 영적인 이치를 자신이 가진 잘못된 이해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이래서 비극이 되는 겁니다. 물을 얻어도 계속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인 샘물과 떠놓은 물과는 완전히 다름에도 많은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데서 시원함을 얻지 못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편이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를 헤아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생수의 약속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거스릴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권력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적으로 주어진 권력과 분명한 실세를 가졌음에도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진리의 역사를 거슬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과 영혼의 차이임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3절에 그랬죠. 아무리 귀하고 큰 진리를 전할지라도 그 진리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로 논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에베소 4장 3절에 바울의 당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눠지고 찢어져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은 한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원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렵고 험한 상황일지라도 진리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어떤 악한 세력도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원고를 보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 추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싣고 왔습니다. 내 이웃의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을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웃에 사는 어느 농부보다도 저의 것이 더 많았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은 이 글을 실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신다. 신문사에 이 글을 투고한 그 농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부더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의롭게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신다. 공의가 때로는 보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벌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공의가 보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벌로 나타날 때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히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가 온전히 공의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에게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스바냐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장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이 당하는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불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29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미적분학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의 마음에 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므로 넘어지기 쉽고 유한한 우리가 전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자신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틀림없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교훈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공의로운 속성과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위해 죽음당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신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주었을 때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으므로 신실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상으로 주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의 특성을 그처럼 무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배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지옥은 없으니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거든. 이처럼 고의로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한 사람이 흥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도록 그냥 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벌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일으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여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아인처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벌하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모두에게 오는데 갈대아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이 쓴 주석처럼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7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공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할을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악을 그의 권력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그 권세를 휘두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유혹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사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은 현명하지 않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서 선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관계의 끈을 잘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도 그들이 생전에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에 순종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심판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